저는 계속 이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말라기 강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두 가지 키워드를 이해하시면 좋다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을 다 마쳤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의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상해주면 좋을 텐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안 그러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왠지는 몰라요. 그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가신 정하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 마음에 기대가 있었어요. 이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인생도 풀리게 해주시겠고, 우리 가정도 조금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했는데, 생각만큼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첫 번째, 영성의 실종, 영성 실종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예배가 무너져요. 제가 예배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멈췄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이 가정을 깨트리면서도 예배는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들이 제단 위에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계속 제사로 왔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배를 멈추진 않았어요. 근데 예배가 무너졌어요. 이게 이제 영성의 실종의 이제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제물이 아까워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와서 뭐 하나님께 이거나 가지세요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드리는 예배의 모습, 예배가 무너지는 현장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였고요. 그 현상을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배가 무너졌고, 또 지난 주간에는 레위의 언약을 통하여서 오실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은혜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완벽한 중보자가 필요하다. 온전한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온전한 중보자로 오신 분이 이제 3주 뒤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말라기가 이걸 왜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말라기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사람의 절망과 실력 없음과 조건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지만이 죄인인 인간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본질로서 반드시 여기에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로 안 되니까, 우리로. 여기에 실력이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조건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실망을 하다가 결국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중보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것을 지난주에 레위의 언약을 따라서 오신 온전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로만 충만하게 되고, 이 예배의 중심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고,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그 좋으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계시되어져서 오셨고, 지금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고요. 완전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배반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중보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꾸셨어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이것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렇게 지독히 수백 년에 걸쳐서 대대에 걸쳐서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살피고 있지만 그들의 그 처절한 역사의 한 순간을 관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예비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이라고밖에는 표현하지 못해요. 조금 이게 경망스러운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고집스러움을 봐요. 고집스러움. 이것을 그 남포교회의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서 우리를 무릎 꿇리게 하고 싶어 하세요. 야, 들었니? 이렇게 아들이 온 거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온 거야. 그래서 단 하나의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밖에는 말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 주간 이제 3월 25일부터 시작되게 될 텐데 그 한 주간 특새의 기간 동안에 이제 지난 주부터 말씀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몇 장면들이 있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탁월하게 해야 되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거대한 하나의 편지와도 같은 거. 거대한 하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레나데인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저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분명히 믿고요. 우리 인생이 주의 은혜 앞에 서게 될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 하나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이고요.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신 너무 놀라우신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그 영성이 실종됐고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의 이제 연장선에 이어서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제 두 번째 현상이었던 삶에서의 각자 도생을 그들은 결국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 결국 그렇게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보시면 자,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자, 삶에서의 각자 도생 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예.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 말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까 함께 읽으신 바대로 삶에서의 각자 도생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뭐가 무너지게 됩니까?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결혼의 정결에 관한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위기가 이 가정의 위기로 가정의 붕괴로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10절에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15절, 16절 등에 가보면 여기 강조되고 있는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뭐가 강조됩니까, 여러분? 10절에서 10절도 그렇고 15절, 16절 보세요. 15절도 있습니다. 15절도 연결시켜서 보세요. 결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관통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 하나님, 한 아버지. 자, 15절로 넘어가 볼까?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뭐를 만드셨대요? 하나만을 두시게 했대요. 사람에게. 그죠? 하나만을 두시게 했고요. 이 첫 번째 키워드가 이 결혼에서 이 가정에서 하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의 키워드가 등장하죠. 10절에서도 오늘 10절에서도 등장하고 15절에 또 등장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등장해요. 언약, 무슨 약속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거짓을 행하였다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키워드 첫 번째 하나라고 하는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언약이란 게 뭘까요? 자, 결혼식에서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하겠다고 주중에 결심을 하고 오늘 강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1, 2부 때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담임 목사로서 꼭 부탁을 드릴 것들이 한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 주례 예배를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주님의 주례사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게 바로 창조 속에 있었던 결혼 언약을 말하는 거고 여기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욕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라기 시대 때 누가 어떻게 욕되게 했는가를 한번 보시죠. 자,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2장 11절 말라기.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일단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주도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지금 이 결혼을 더럽히는, 가정을 더럽히는 일을 지금 주도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가정으로 들어오는데 앞장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왜요? 두 번째 아내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바는, 아, 그들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 윤리적인 문제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깔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의 윤리를 꾸짖고 거기에 벌을 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두 번째 아내를 두는 것을, 첫 번째 아내를 버리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배경 설명을 제가 여러 차례 좀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다지파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기대만큼 인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평생을 수고하여서 포로 중에도 돌아와서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땀의 헌신을 드려가면서 제2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풀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의심, 불신 등이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들에게로 눈이 돌아가기, 다른 주위 나라들에게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때 당시에 대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로 눈이 돌아갈 것은 당연하겠죠. 왜요?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너무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니 어쩌다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데 지금 저 대제국 페르시아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이방신의 나라인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지금의 이란 땅을 중심으로요. 뭐 우리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란 땅을 중심으로 해서요. 저기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로부터, 모로코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동쪽으로는 이란의 경계로, 인도의 경계, 인도의 경계선까지 나라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러니까 이것은 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나라로 정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한 200년 이상 지속됐던 제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우리도 그 나라의 왕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잘 알고 있죠? 그게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다리오스.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 다리오스 왕.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놓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오스 왕 1세, 다리오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단순히 전쟁을 잘했던 왕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를 손봤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여러 그 제국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바벨론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면서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세금을 가지고 막 나라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세금을 낮춥니다. 그리고 세금이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정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넓은 제국을 아주 조그만 조직으로 이 지역별로 전부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이 지역은 네가 왕인 거야. 네가 다 책임져. 나도 크게 상관하지 않을게. 우리 하나의 가치관으로만 가자 정도로 두고 거기 총독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을 줘요. 그죠? 그래서 나라를 그렇게 행정조직을 잘 갖추는 나라의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결정적이게 이 다리오스 1세는 통치 후기에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방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도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이 나라는 후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개방정책을 펼쳤어요. 뭐 일본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제 우리 3.1운동 이후로 1920년도인데 문화정책을 펼치곤 했거든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국이 계속 성장하는 제국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 나라는 뭘 잘해서 저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내고 있는데 지금 저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놓아버렸고요. 예배가 무너지게 됐고요. 영성의 실종이 찾아오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요? 아, 저 페르시아 대제국의 선진 문물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들이는 거예요. 유다지파 남자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자신의 첫째 아내들을 버리고 결혼의 국제화를 통해서 이들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는 결정을 한 것이 오늘 유다지파에 있었던 이 이혼과 가정의 파탄이 찾아오게 되었던 정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그저 탐욕의 문제요, 정욕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꾸짖으면 돼요. 그죠? 이건 어떤 문제였어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막 이스라엘 나라들에게로 찾아 들어왔던 문제였고요. 그것에 관하여 선택했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들은 자연히 그들이 혼인했던 첫 번째 아내들을 버리고 결국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신앙의 이 위기가 공동체 위기가 이제 가정 구석구석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진 이 현장에는 이 언약의 파기가 있었는데 이 결혼의 언약의 파기라고 하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왜 결혼을 여러분 언약이라고 말하죠? 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왜냐하면 볼까요? 에베소서 5장을 올려져 보시면, 자, 이 언약에 대해서 신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건데요. 한번 다 같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을, 저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속성이. 자, 32절 다시 보세요. 분명히 그 직전까지 바울은 무슨 남편과 아내의 윤리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32절 결론을 내면서 이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서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이거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중대한,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비밀이 담겨져 있는, 비밀이. 말라기 시대 때 그 가정이 무너진,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결혼은 어떨까요? 조금 좁혀서 우리 성도들의 결혼은 어떨까요? 우리 이제 여기 자녀들 출가시키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우리 자녀들의 가정은 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 이 말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조정래 씨의 새로 출간하신 황금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챕터별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읽기가 좀 편한데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 그게 묵직해요. 제가 마침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한 남자가 오랫동안 섬겼던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자매가 자기를 좀 이렇게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뭔가 자기를 좀 싫어하는 표를 내기도 하고 뭐 남녀 사이에 오랫동안 만났으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 남자는 아버지가 이루고 있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운 중에 그 일을 겪은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연락도 안 되고 그러고 있던 중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자매 집 앞에 찾아가고 했던 거야. 그러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려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하네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요. 형 자매의 아버지로부터 좀 만나자는 거예요. 당신 우리 딸 찾아오지 마시오. 그 형제가 물어요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 무조건 헤어져. 이렇게 된 거야. 형제가 참지 못해서 자매의 뒤를 밟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남자가 생겼어요. 무슨 제가 드라마 설명을 하는 새로운 남자가 생겼어요. 어느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보니까 이곳에 남자의 마음에 분노가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는 참극과 비극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일상에 있을 법한 내용을 그렸어요. 이 결혼과 심지어 이혼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거나 그죠?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인에는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매우 중대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관계가 그대로 여기 공식으로 대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잘못된 거 두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잘못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은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라고 해요? 찾아오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어디 성경에서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극이 생겨나는 겁니까? 저 가정은 우리의 것과 맞지 않아. 우리가 저 가정과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니, 성경 어디에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라고 결혼이 그렇다고 말하던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어지고 많은 거예요, 이게. 성경 어디에도요, 결혼을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자가 어떻게 하래요? 우리 어머니들 기분 나쁘게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떠나. 그 여자에게 가서 한 몸을 이루라고. 저는 이제 아직은 우리 애들이 결혼하기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의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그러니까 이 잘못된 현상에서 비극이 일어나요. 비극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나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저는 반드시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의 결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결혼 예배를 인도하셨듯이 결혼은 반드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뭐 돌잔치, 백일잔치, 뭐 60세 됐을 때, 70세, 80세 됐을 때 여러분 그때는 그냥 가족끼리 그냥 소소하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결혼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 교회에서도 결혼 예배를 꽤나 많이 인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저와 이제 상담도 하고 하면서 저도 이제 결혼한 지는 우리 뭐 선배님들보다 적게 돼 저도 이제 23년 돼서 한 번은 결혼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아 내가 좀 아름답고 이쁘게 결혼하고 싶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결혼의 성경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결혼은 반드시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자신들만의 축제로 여겨지면서 거기 지인들을 초청한단 말이에요. 저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거기에 술잔이 막 오고 가지고 거기에 세속의 노래가 막 울리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스스로를 자책하게 돼요. 아, 내가 이게 잘못 가르쳤구나. 마치 뭐와도 같냐면요. 어느 날 부부께서 결혼하셨는데 저보고 집에 잠깐 와달라고 장애인 저는 신방인 줄 알고 갔어요. 성경책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너무 기쁘다고 제 앞에서 진로를 오고 가시면서 술잔을 틱한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반드시 결혼은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왜요? 결혼은 언약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예배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 노회에서는요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예배가 아닌 결혼식에 가서 축사만 해도 노회에서 징계를 때렸어요. 담임 목사에. 그럴 정도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변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지방 노회들은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노회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화는 잘못됐으나 징계하는 문화는 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가치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혼인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12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12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려. 이 혼인을 했던 유다지파의 남자들을 전부 다 끊어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13절을 보시면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은 여성들이 이 하나님의 제단 요 앞에 와가지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을 토로하기 시작한. 이 여성들 얼마나 울었던지 이 제단이 막 눈물로 가려진, 눈물로. 가정이 붕괴되어지면서 막 사람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이 벌어지게 된 거,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유다지파 남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로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지금 무슨 말? 유다지파의 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 어찌 됨이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가 이게 여성들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일 저질러 이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마치 모른다는 듯이 지금 유다지파의 남자들은 자신들이 아내를 버렸으면서 그러자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내가 증인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려서 맞이하고 서약한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구나. 네가 아내를 버렸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 가정이 붕괴된 것이 단지 감정의 문제, 탐욕의 문제, 정욕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문제. 그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증인이야. 난. 내가 지금 이 일에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붕괴, 결혼의 붕괴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된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여기에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혼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비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못 박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과 같아요. 15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다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예, 지금 뭐라고 말해요? 두 번이나 강조되어져서 결혼에 하나만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대한 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주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관용적인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유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만 두는 법칙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사실 결혼 언약에는 오직 하나만을 두셨다는 비밀과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아마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자손이 있어야지 나라가 부강해지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내를 4명, 5명 둬요. 그게 행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자녀들을 막 10명,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슬람에 관한 연구가 많아지는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이제 이슬람 인구가 거의 추월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들이 워낙에 자녀를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거의 지금 육박, 거의 이제 인구가 비슷비슷하대요, 둘이. 근데 그들은 이제 일부 다처제에다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 사상이 뭐냐면, 많은 자손을 얻어야 풍요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지파 남자들도 이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많은 자손이 필요한데, 창조 언약 속에 담겨진 그 약속까지 깨트리고 이방 여자들을 둠으로써 여러 아들을 둬야지 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그럼 왜 문제였다는 걸까요? 자, 본문 15절로 되돌아가 보세요. 보세요.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무엇을 얻고자 함이었다고요? 경건한 자손. 유다 지파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경건한 자손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자손은요, 히브리 말로 쉽게 말해서 씨앗, 씨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라, 씨라고 하는 뜻이요. 씨앗, 씨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건한 씨를 얻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이 깨진 유다 지파에게 경건한 자손을 준비할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파기되어질 위험에 처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이 언약의 파기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경건한 자손, 경건한 씨,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되어지신 바로 지난주에 살폈던 레위의 언약을 통하여 오실 완전한 중보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이 경건한 자손, 경건한 씨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준비시키셔서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 후에 다시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을 고대하여 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경건한 자손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왜요?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으로만 충만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만 충만해 주시고 우리 편에서의 조건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건한 자손이시요 완벽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분께 매달리시면 될 일입니다. 그분께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고 온전하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맡겨드리겠다 고백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